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거의 모든 종교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용했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람을 압도하고 사람을 제압하는 것, 그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신앙이 병이 들면 이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하고 욕망을 자극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고대의 신전들이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신을 이렇게 비위를 거스르면 재앙을 당하는데, 네가 오히려 그 신을 잘 섬기면 다른 사람은 재앙을 당해도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타락한 세상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전주 시내 곳곳에 베리칩이 666이다 해가지고 아침에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팻말 들고 있었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제가 기억하는데 2, 3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주 시내 모 교회 댕기는 분들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마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666이다. 그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뭐 하여튼, 아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 직장 다녀야 될 분들인데 직장 다 포기하고 집에서 가정을 돌봐야 될 분들인데 다 그거 못한 채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또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러니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참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하고 불안을 이용하고 혹은 이 어떤 욕망을 이용하는 종교, 이거 아주 위험한 종교입니다. 신앙이 병이 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환란, 종말의 대환란, 종말에만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여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종말에 특별한 대환란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대환란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짊어지고 혹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감수해야 될 일이고, 그거를 면할 수 있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다. 십자가, 예수님은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짊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고생하고 남들은 환난을 당할 때 나는 환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찾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남들 다 어렵게 살고 남들 다 고생하는데 혼자만 재미있게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그래서 무슨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길 그런 거 없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혹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그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런 믿음을 배우는 그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환난 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면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꿋꿋하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 배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겁먹을 일도 없고 세상을 살면서 불안할 일도 없고 사실 세상을 살면서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욕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그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도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욕망을 자극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집단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신천지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서 세력을 확대해 온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신천지, 여튼 순교자의 영혼과 합일이 돼가지고 일종의 신인 합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영생증 해가지고 그 이만희 씨가 사인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죽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죽으면 출교. 왜냐하면 죽는 거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대로 하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막 수십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수십만 명. 아마 신천지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더 많이 과장하는 것 같고 또 신천지 연구하는 분들은 그만큼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14만 4천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신천지만 따라가면 다 14만 4천이 됐는데 요즘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자기 이제 너무 오래 살았다 죽을 때가 됐다 뭐 영은 죽고 영은 죽지 않고 육체는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31년생이거든요 31년생 그러니 이제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신천지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신천지와 관련된 분들이 있거든. 이만희 죽으면 교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집단에서 거의 세뇌되다시피 막 뭘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기들이 듣고 배운 거를 버리고 교회로 돌아온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요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분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출석했던 분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그런 돌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신천지처럼 잘해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 진짜 잘해주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잘해줘요. 그러니 뭐 간이든 쓸개든 빼줄 것처럼 잘하니까 그 물론 잘하는 거는 여하튼 데리고 와서 자기가 14만 4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여튼 신천지 14만 4천이 되면 세상의 왕노릇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네가 다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좋은 소망이겠어요. 좋은 소망. 근데 세상의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을 때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약속이나 뭐 이런 약속들은요 세상의 왕노릇 성경의 왕노릇이라고 할 때 그 왕노릇이라는 것은 큰 소리 치고 위세 부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왕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도 혹은 사무엘상을 읽을 때도 이를테면 사울과 다윗이 두 사람이 왕인데 어떤 사울은 악한 왕, 다윗은 선한 왕, 이거 뭡니까? 다윗은 왕 노릇하는 것이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왕 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줄 알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된다는 것은 큰소리치고 떵떵거리고 위세를 부리고 부귀영화를 맛보는 이게 아니고 섬기는 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그게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인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냐? 희생하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왕, 섬기는 왕. 솔로몬이 왜 악한 왕입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호황호의 호식하면서 세금 많이 거두면서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악한 왕. 그러니까 성경이 왕 노릇이라고 할 때 그 왕이라는 거는 큰 소리치고 위세 부리고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어울려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떵떵거리는 위세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떵떵거리고 위세 부리는 엘리나 호니아 비누하스 같은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 그 성경에서 제사장은 특권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게 제사장. 그게 왕이라는 거죠. 그게 왕. 근데 이 왜곡하는, 성경을 왜곡하는, 왜곡. 그래서 성경이 왕 노릇한다 그럴 때, 그를 네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앉을 거다. 신전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 사실상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 고달픈,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거짓된 소망을 준.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 신천지에 속한 사람 혹시 주변에 있거든, 성경이 가르치는 왕노릇은 그런 왕노릇이 아니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을 위하여 짐을 짊어지는 왕.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왕이다.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노릇 한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한 번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지 않아요. 신천지 출입금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는 누구는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뭐 누구든지 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미혹된 분도 있고 미혹되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고 미혹된 채로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하튼 근데 돌아와야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불쌍한 분들이거든요. 신천지 말을 제가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신천지가 욕망을 자극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집단이에요. 그 세상의 병든 종교, 타락한 종교가 두려움을 이용하고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망을 자극하는 신은 바알이죠. 바알은 욕망 충족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 욕망을 충분히 누리게 하고, 그래서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 네가 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알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알을 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죠. 물론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너 반드시 망한다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항상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예배당을 올라 그러면 건널목을 하나 건너야 돼요. 건널목 신호가 있는데요, 신호를 볼 때 바로 신호 보면 건너지 않고 좌우에 차가 오는지를 항상 봐요. 왜냐하면 가끔씩 신호 무시하고 달려드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고서도 좌우를 확인하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그죠? 이거 인생을 겁 없이 사는 거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라고요. 아이들이 막 마당에서 놀다가 막 뛰어내리려 그러는데 막 주저해요. 왜냐하면 높은데 뛰어내리면 다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두려움은 오히려 바람직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제 묵상했던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캄캄한 가운데 불길 속에서 불길과 캄캄함이 이게 다르잖아요. 불길 있으면 캄캄함이 없는 거고 캄캄하면 불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아주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캄캄한 가운데 큰 불길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신명기 5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우성을 쳤어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숨이 넘어갈 것 같다. 막 겁을 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모세를 중간에 내세우, 중간에 모세를 내세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신명기 5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세우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계속 밀어붙이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계속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모세를 중간에 세우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압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모세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너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우상들이 모든 이방 종교들이 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압도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고대 사회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부족마다 수호신들이 있고 뭐 지역마다 신들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 호수에 가면 그 물을 다스리는 신, 뭐 강에 가면 강의 신, 아니면 뭐 병이 들면 병을 낫게 해주는 신, 병들지 않게 지켜주는 신,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신, 뭐 별의별 신들이 많았어요. 부적 사러 가면 별의별 부적이 다 있는 거 아세요? 연애 붙여주는 부적. 부적. 떠난 애인이 돌아오게 하는 부적. 뭐, 별의별 부적이 다 있어요. 부적도. 종류별로 입맛에 맞게. 고대의 모든, 우상이 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 우상들이요. 사람의 두려움을, 지배하고 혹은 욕망을 자극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이용하고 욕망을 자극하면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우상들.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거 전부 가짜다. 그거 다 헛된 거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신명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의 모든 천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함.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에는 해와 달과 별이 사람의 운명을 주장한다고 믿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주팔자 믿지 마세요. 혹시 연초에 벌써 다녀오신 분 계세요? 원래 운세 확인하려고?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손금 보거나 뭐 어디에 타로 카드 하거나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름 짓는데 뭐 어디 장명소를 가거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이에요, 그거.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사 날짜 어디 가서 물어보고 잡고 하지 마시고. 그거, 그런 날 이사하면 이사비 비싸요. 손 있는 날 이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 돼요. 손 없는 날이 있고 손 있는 날이 있는데 손 있는 날 이사를 해야 이사비가 싸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지 뭘 그거를 겁을 내가지고 손 없는 날 굳이 찾고. 예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누가 집 앞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앞인지 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뭐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에 매인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불안한 거죠. 이 전전긍긍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여하튼 액땜을 해야 될까 막 이래가지고. 걱정하지 마. 액땜 예수님이 다 하셨어. 제가 아유 그런데 힘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연초에 사주팔자 가지고 어디 가서 기륭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짓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의 4장 19절을 보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거다. 이를테면 아기 낳기 전에 기저귀 분유 준비하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뭐 그것들을 마치 선물을 준비하듯이 더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복 중에 하나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지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한다고요. 제왕절개하면서도 좋은 그 사주팔자 받으려고 그 날 잡아가지고 제왕절개하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는 게 대한민국. 웃깁니다. 진짜. 우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하여튼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어디 다른 교회 교인이죠. 저는 다른 교회 교인은 잘 상담을 안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뭐 큰 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분은요 맨날 점쟁이한테 댕기는 거예요. 점쟁이. 그래가지고 제가 혼을 냈습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혼을 내고 너 회개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3일 금식하라고. 하루 금식하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을 수는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 이거는 밥 안 먹는 것과 다른 차원의 어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한국교회가 진짜 병이 들어도 깊이 병이 들었구나. 자기 부인은 점쟁이 찾아댕기는 그 집사가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한국교회구나. 제가 하여튼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교회가 정말 정말 많이 타락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이야기 벌써 제가 들은 지 오래됐어요.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기독교인 환영. 뭐 이렇게 비밀 절대 보장, 기독교인 환영. 그런 식으로 간판 붙여놓고 영업하는 점쟁이도 있다고 그러니 그것이 근데 그 이야기 들은 지 오래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분이 아니고 두려움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유롭게, 사람이 아름답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그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면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요 명령을 지키라 그러는데 신명기에서만 명령이라는 단어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 나와요. 그 외에 뭐 명한다, 뭐 그 명령과 관련된 단어는 훨씬 더 많고 거기다 증거, 윤례, 규례, 법도 뭐 이런 거 하면 더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명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람들이요 명령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명령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명령 이러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요. 왜냐하면 또 명령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와 관계없이 명령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군인 아저씨들도 있고 가끔씩 휴가 오는 군인들도 있는데 그 군인들은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쟁터같이 위험한 곳에서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어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더를 내리고 말이 오던데 명령이거든요. 지시. 그럼 그거를 잘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낫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만큼 먹고 뭐 치료를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요. 그러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는 것.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럴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하고 고대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했던 마음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다 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우리는 마음 하면 여기에 손을 넣는데 이게 문화적인. 문화적인. 일단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도 놀부는 5장, 6부, 7부 그래가지고 심술보가 더 있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배가 중요했어요. 배가.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이 중요했어요. 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문화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이러면 뭔가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이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는 힘을 다한다고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마음을 다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그 신명기가요. 우리 지금 계속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 질문 많습니다. 질문. 신명기를 읽으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왜 합니까? 생각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우상이 하나님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느냐? 이거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처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율법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하는데 생각하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크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신명기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눈으로 봤잖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내린 그 큰 재앙,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광야의 구렁이도 불게 등 만남의 추락이 네가 다 본 것 아니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네가 보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늠같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 네가 경험한 것 아니냐? 네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아니냐? 잊어버리면 안 돼. 너 잊어버리지 마. 네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네가 생존하는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해야 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문하시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눈으로 본 거 잊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을 하나씩 인도하셨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신명기에서 너희들 그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니?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끌어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니?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세상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구나.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런 태도가 당연하죠.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애굽의 그 많은 고대 이집트의 그 많은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이 눈으로 그걸 다 본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게 눈으로 봤거든요. 자기들이 물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경험한 거. 그렇다면 그 크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 이러면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리시고 바산 옥을 물리쳤을 때 그 거대한 세력을 아주 우습게 물리치게 하신 것이 누구 네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를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당연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세상은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뭔가 진실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거를 부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만 예배드리고 마음에 우러나올 때만 헌금하고 마음에 그래 우러나오는 것이 진짜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음을 믿지 마세요. 마음을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 누가?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병들고 타락한 마음이어서 우리 마음에서 맨날 좋은 것만 우러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맨날 좋은 것만 우러납니까? 물론 제 마음은 항상 좋은 것만 우러납니다. 왜 못 믿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좋은 것만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아니면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면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마음에 우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고 우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되면 하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명령. 어떤 사람은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올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약하는 올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엊그제 묵상했던 신명기의 십계명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 열 가지 계명이. 그 중에서요. 이를테면 두 가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명령이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고는 전부 다 금지 명령. 금지 명령.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말씀이. 왜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많았던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그 시대에 많았던 거죠. 가늠하고 많았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는데 금지하시는데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교회 마당에 애들이 우리 인조 잔디에 가서 애들이 재밌게 노는데요. 애들이 가끔씩 보면 그 자동차 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길에 타거든요. 여러분 식당 가실 때 보시면 애들이 막 타요. 그런데 어떤 놈들이요. 그게 구간이 짧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아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타요. 여기서 예배당 앞에서 내려가면 구간이 두 배는 길어져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제가 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제가 아이들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놈들은요, 그 자동차를 가지고 저 옆에 주차장을 가요. 그 위에서부터 저기 부동산까지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애들이 혹시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하는 놈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보면 항상 용감한 놈들, 겁없는 놈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요. 큰일. 큰일 난다고요. 큰일. 그 제가 못하라 그러거든요. 못하라. 여기서 해. 여기서 해. 교통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해. 여기서는 하다가 부딪혀도 뭐 좀 끌키고 말지만 아휴. 제가 못하라 그럽니다. 하지 마라고. 막 말 안 들으면 혼을 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럴 때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우리에게 올무를 그냥 올무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네.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타락한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그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제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명령을 마치 자기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자기를 제약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꼬맹이들한테 여기서 타면 안 돼 하면 어떤 놈은 예 하고 가고 어떤 놈은 막 대들라고 그래요. 저한테 나쁜 놈들. 제가 그 부모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마라 그러실 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시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절집에 다니는 분들은 불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읽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도 뭐 그게 덕이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읽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질문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배워서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뼈에, 혈관에 오늘 제가 책 소개란에 여운학 장로님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분은 이제 40대 이후에 아마 성경 읽고 뭐 예수 믿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규장 문화사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앙서적 출판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코카콜라 사장이 옛날에 그런 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 장로님이 코카콜라 사장은 자기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하는데 나는 내 혈관에 말씀이 흐르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뼈에 새겨야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암송을 시작했는데요.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성경 암송 보급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303 사관학교. 그래가지고 3대가 100년에 걸쳐서 성경을 암송하자 해가지고요. 막 신학생들 장학금도 주고요. 우리 구동환 선교사님도 303 장학금 받은 분이에요. 구동환 선교사님, 이 여운학 장로님 장학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여튼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막 장학금 조감해서 성경 암송시키고 그리고 막 엄마들 성경 암송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여운학 장로님 덕분에 한국 교회 안에 암송 붐이 일어났어요. 그 이분 책도 있고 거기에 보면 CCC 출신 제닛 포프라고 미국 사람인데 성경 통째로 먹다. 이거 다 성경 암송의 유익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성경 암송, 한번 근데 이 책보다 그냥 내비게이터 69절 사가지고 암송하는 게 더 좋아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내비게이터 69절에 이르는 암송카드가 있어요. 그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교훈을 69절로 딱 압축해놓은 그거 왜 원하면 그 다음에 189절 이런 거 있어요. 369절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성경 암송하는 거 상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데 상당히 유익해요. 성경을 암송하면 내가 믿는 복음이 뭐냐는 것도 알고 성경을 암송하면 세상에 유혹이 많거든요. 유혹이 많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딱 살아나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의 많은 구절을 암송하면 위로를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암이 걸렸거든요. 암이. 근데 이분이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을 묵상, 시편 묵상을 하면서 암을 이겼어요. 이분이 여튼 이 암송을, 성경 암송을 열심히. 그러니까 암송을 하니까 자기는 암에 걸려서 막 이 투병하고 항암 치료 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암송을 통해서 그 암을 이긴 그 간증도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뭐 이런 암송이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또 있어 보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 설교할 때도 그냥 암송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괜히 버벅대고 틀리고 이러면 조금 체면상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아 이게 폼이 나요. 이게 멋있어요. 암송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뭐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내비게이터 69절. 내비게이터 69절. 시작할 때 딱이에요. 시작하기 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이 말씀을 강론이라는 거는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 중요한 거는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하는 거, 레위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네 자녀들에게 네가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이거요 독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요 고대 사회의 종교적 지식은 신비에 속한 것이어가지고 고대 사회의 종교적 지식은 특별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고대 사회의 제사장 신비에 속한 이를테면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냐 무당은 내가 모르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종교적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적 지식, 그 신비에 대한 지식을 빌미로 이 제사장은 특권 계급이 된 거예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테면 레위인 제사장은 그 집단의 가장 약자. 그래서 이를테면 이집트의 제사장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네 기업이다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레위기나 뭐 출애굽기 같은 거 읽어보면 제사장이 어떤 직분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제사장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지식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제사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다 있거든요. 다 드러나 있어요. 고대 사회의 종교적 지식은 특별한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신비에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동네에서 우물에서 만난 아줌마들끼리 빨래하면서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오늘 본문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가르치는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묵상 나눔을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자식을 잡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애들을 잡들이하고 말씀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요. 말씀을 이용해서 애들을 잡들이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게. 자기 아버지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애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부모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옆에 있는 자녀들이 오랫동안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쳐야지 괜히 큐티하자, 나눔하자. 그래가지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으로 애들을 잡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애들의 영혼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는 악한 짓입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말씀을 자식들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고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흘러넘쳐야 자녀들이 영향을 받고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읽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요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테필린이 뭐냐면 이게 테필린이에요.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조그마한 보석함 같은 데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썼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의 명화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의 명화를 사라. 주로 그 구절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어서 표를 하고 그리고 집 앞에는 이렇게 메주자라고 요것도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신명기 대부분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호텔에도 붙어 있고 식당에도 붙어 있고 어디나 다 붙어 있어요. 왜 요렇게 붙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메주자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지 요렇게 붙여야 되는지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중요한 거는 좋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가끔씩 애들 키우는 집에 가면 냉장고에다가 냉장고 붙여놓고 텔레비전 하다가 텔레비전 붙여놓고 아이들 한글 가르친다고. 심지어 어떤 집은 거기다 영어 단어를 붙여. 애들 불쌍해요. 안 해도 돼요. 영어 성경 주말학교 오면 돼요. 그런데 여튼 그 좋아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댁에 가면 뭐 이렇게 벽에 성경 구절이 막 잔뜩 붙어 있어요. 암송하려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처럼 신명기 6장 4절 5절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그거를 써붙여놔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 암송하는 거죠. 식당에도 가면 주방에도 가면 싱크대에도 붙여 있고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죠.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은 거를 뭐 화장실이나 싱크대 앞이나 냉장고 앞이나 텔레비전 앞에 붙여놓고 내가 저거를 암송을 하지 않으면 오늘 뭐 요즘 재밌는 연속극 뭐가 있어요? 저걸 안 본다. 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다 한번 암송도 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마에 테필린을 붙이고 있고 집에 메주자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건 또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게 종교적 표지가 된 거죠.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표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혼내시고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어떤 종교적 표지 정도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당을 와요.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당을 오는 거죠.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주일날 헌금도 하고 십일조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한글로 퉁치는 내 이마에 붙이고 있다 이거죠. 내 손목에 붙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에 메주자 붙였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니, 집에 붙일 정도면, 이마에 표시를 할 정도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배받으며 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 있으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뭐 말씀의 통제를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신앙이 아니냐는 거죠. 그거. 예수 믿는 신앙이 어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신앙을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요, 병이 든 것입니다. 신앙이 병이 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고 일상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배에 나온 신앙도 예배당에 온 신앙도 좋은 신앙인데요. 이 신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마에 달고 있는 테필린이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